할렐루야. 우리 그림 하나를 볼까요? 그림 떴나요? 아, 떠 있군요. 이 제목이 뭡니까? 기도, 기도하는 손.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면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만나보았을 유명한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아세요? 네. 저도 몰랐는데, 그 책을 읽다가 이제 그림을 이제 거두어도 좋겠습니다. 책을 읽다가 그 독일 사람이 저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독일의 그 15세기, 꽤 오래됐죠? 르네상스 시대인데, 그때 독일의 듀러라는, 듀러, 이름이 좀 힘들죠? 그 이분 풀네임이 알베르 히트 듀러, 15세기 독일 화가인데, 원래 이분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다가 마음 한켠에 평소에 품고 있던 그림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어렵게 어렵게 이제 도시로 무작정 떠났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평생 신앙의 동지가 되는 또 그림의 동지가 되는 같은 하숙생 중에 하나였던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 둘은 전공도 같고 또 관점도 같고 신앙도 같고 너무 서로 외로운 도시 생활에서 의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돈은 없고 가난하니까 이제 이렇게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네가 먼저 공부를 하게. 자네가 하는 동안에 내가 돈을 벌어서 우선 학비를 뒷바라지할게. 아, 무슨 소리야? 자네가 먼저 하게.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이 듀러라는 친구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제 나머지 친구는 둘이 같이 공부를 할수 없으니까 워낙 그 미술이라는 이 분야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분야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노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비를 댑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정말 노력대로 자기의 꿈처럼 좋은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긴 그 그림 종목을 보니까 유체화 100점, 그다음에 목판화 350점, 그다음에 소묘 950점 이렇게 해서 한 1,500점에 가까운 미술품을 그리고 또는 남기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뉘른베르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바로 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기도하는 손은 어떻게 그려지게 됐는가 하면 이렇게 듀러가 이름도 나게 되고 이제 그림을 팔아서 돈도 벌게 될 즈음에 자기를 위해 거의 평생 고생을 했던 친구를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늦게라도 나는 성공했으니까 이제 늦었지만 이제 친구를 꿈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하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일을 막 끝내고 돌아온 친구가 자기의 가정의 조그만 기도실에서 저 그림의 모습처럼 저 그림의 손은 굉장히 그 투박하고 노동을 많이 한 험한 손이죠. 그 노동에 쩌든 손때 묻은 꼬질꼬질한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비록 친구를 공부시키느라 미술을 전공하진 못했지만 우리 친구가 미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손 모은 장면이 너무도 감동스럽게 깊게 각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저 그림에 부재가 있는데 가장 깨끗한 손. 무슨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일까요? 기도하는 손. 믿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고 가장 깨끗한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리 역시 무슨 자리일까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가장 깨끗한 손으로 가장 위대한 자리에 가장 높은 곳에 서서 하늘 아버지께 또 새해를 은혜로 맡기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잘 알려진 내용이에요. 내용인 즉슨 굉장히 간단하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논농사가 없어요. 전부 밭농사예요. 이유는 그만큼 땅이 척박하기 때문이고 또 거칠고 돌이 많습니다. 이런 거죠. 강원도에서 논농사를 할 수가 없죠. 전부 밭농사입니다. 농부가 씨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러 이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네 종류의 밭이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밭이라고 할 건 없고 처음에 길가,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 그다음에 가시떨기, 그리고 마지막에 아시는 대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 그리고 이 본문을 읽을 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뭐냐 하면 그 농부 이상하다. 왜 씨를 길가에다 뿌렸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이상하죠? 왜 가시덤불에 뿌리고 왜 길가에 씨를 뿌렸을까요? 팔레스타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워낙 땅 자체가 척박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방법이 또 농사의 계절이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성경의 가장 그 농사의 내용 속에 흔히 등장하는 표현이 이른 비, 늦은 비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몇 월 달에 오는 비가 이른 비일까요? 1년 중 3, 4월, 9, 10월 어느 쪽일까요? 예, 벌써 버전이 두 개가 나오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9월부터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는 몇 월에 오게 돼 있을까요? 9월, 10월에 이른 비가 옵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그 늦은 비는요, 3, 4월에 옵니다. 봄에 와요. 그래서 9월부터 이제 가을을 시작해서 겨울로 들어갈 때 이 팔레스타인은 우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9월, 10월에 이른 비가 와서 땅을 보들보들하게 적셔야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팔레스타인 농부들은 이런 기도를 한다 그래요. 나그네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나그네들은 일기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요? 비가 오지 말게 하옵소서. 농부들은 비가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사철이 되면 농부들은 그 탈무드에 보니까 여행자들의 기도를 또는 나그네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한다 그래요. 자, 어쨌든 우리 개념의 농사법과 이 히브리인들의 농사법은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길가는 사람이 다니는 길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밭과 밭 사이의 고랑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막 뿌립니다. 그리고는 뿌린 다음에 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길가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돌짝밭이 무엇을 말하고 가시덤불은 무엇을 말하며 옥토는 어떻게 된 걸까? 근데 이 비유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게 유일하게 비유 속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주석을 정확하게 달아놓은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그 주석이 어디 있나 한번 볼까요? 10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묻죠.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리는 거예요?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알았어요. 여기서 이 씨는 뭘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농부들이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남겨두는 씨는 제일 질이 떨어지는 씨를 남겨둘까요? 가장 최상의 씨를 남겨둘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최상의 씨를 남겨둡니다. 말씀은 항상 최상의 것입니다. 농부들이 가장 좋은 씨를 남기듯이. 자, 이렇게 농부들이 뿌려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농부는 누구를 가르칠까?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마태복음에 보면, 자, 마태복음을 좀 볼까요? 한번 찾읍시다. 13장. 마태복음 13장 37절.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이제 같은 장면이죠.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여기 인자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 아하. 그러면 하나씩 설명이 됩니다. 복음서를 비교해 보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인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그냥 뭐 저도 사람의 아들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뜻에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 그럽니다. 자, 분명히 농부는 여기서 예수님을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이 뭘 뿌려요? 씨를 뿌려요. 좋은 씨를 뿌리죠? 최상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흩어주고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자, 오늘 또 이제 마가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보십시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와요?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하죠? 빼앗아가는 것이라. 자, 저를 보세요. 아,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심령의 상태를 비유한 내용인가 하면 말씀을 매일 들으러 와요.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들으러 오는데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은 심령은 누구한테 말씀을 빼앗겨버립니까? 사탄한테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탁 땅에 닿아서 썩어서 밀알이 되어 결실까지 이루어지질 못해요. 이 교회 안에 이런 심령 상태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 한번 거의 1년 넘게 어느 분 때문에 참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꼭 앉을 때 설교자 정면에 앉아요. 정면 중앙 지점에 앉는데 여자분인데 제가 이렇게 책을 읽듯이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분은 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탁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데 유독 그 사람만 다른 예배 순서는 말똥말똥 총명하게 다 따라해. 근데 설교만 시작되면 그렇습니다. 아멘. 진짜 그렇게 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설교자로서 그거 정말 그 짜증 정도가 아니라 애들 같으면 좀 때려주고 싶어요. 세상에 그것도 좀 딴 데 앉아서 졸든지 하지. 어떻게 꼭 앉는 자리는 정면에 앉아가지고 계속 졸는 거예요. 계속. 와, 저 강적 하나 만났다. 근데 그 사람만 보면 막 그 은혜가 안 돼, 설교자가. 막 설교가 꼬이고 엉키고 가지나 설교하기 힘든 사람인데 그렇게 한 몇 달을 지났어. 막 그분 오는 3부 예배만 되면 속이 벌써 긴장이 되고 부글부글 끓는 거야. 또 졸겠지? 이런 막 예측 때문에. 그 여지 없어. 한 주도 걸르는 주가 없어요. 야, 참. 그러다가 제가 반성을 했어요. 너, 네 양떼인데 그 영혼을 위해서 너 기도해 봤니? 제가 기도도 안 하고 미워했더라고요. 목사도 사람이 미울 때가 있잖아요. 다른 건 안 미운데 그런 거. 너무 미워요. 왜 이렇게 좋을까? 그래서 3부 예배만 끝나면 막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소리는 더 높아가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딴 쪽 쳐다보고 설교를 해봤어요. 딴 쪽.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근데 그 신경 쓰이는 게 끊어지질 않더라고요. 와, 이게 거의 헤드뱅잉 수준이에요, 그냥. 네? 그러다가 6개월 넘어갈 때부터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김아북의 집사님, 연세 드신 분도 아니고 젊은 분인데 그렇게 졸아. 그래서 졸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해 연말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야고 신기하대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싹 바뀌더니 그때부터 진짜 뚫어져라고 쳐다봐요. 뚫어져. 와, 난 그렇게 태도가 돌변한 자매를 처음 봤어요. 뚫어져라고 쳐다봐요. 그래서 저분이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해서 그 담당 여전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웃더니, 목사님, 그 집사님이 지난주 자기가 순장하겠다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조는 사람이 순장을 해?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요즘 자기가 주일날 목사님 설교 때문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아니, 진짜래요. 그 집사님 조는 거 전사님도 알죠? 아, 그럼요. 뒤에 앉아서 다 보이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실제 어느 날부터.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어느 날부터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졸립고 안 듣기고 막 짜증나고 설교 시간만 되면 이 30분을 어떻게 또 보내나 끔찍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고단해도 졸 수 있고 지난밤 과로를 해도 졸 수 있고 잠이 모자라도 졸 수 있어요. 졸 수는 있는데 이게 그런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조는 거하고 특별히 2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졸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 방구 냄새, 더운 공기가 위로 다 올라가요, 사실은. 여러분 뭐 여기 앉아서 방구 안 껴요? 방구도 끼고 그러잖아요. 이게 2층으로 다 올라가요. 그 유두고가 창가에 걸터 앉았다고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이 밑에서 그 그때야 이런 전기불이 아니고 전부 촛불 뭐 그 기름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스가 어디로 다 올라가? 2층으로 올라가. 그 2층이 어디로 빠져나가겠어요? 창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유두고가 어디 앉아 있었어요?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그런 물리적인 상황 또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졸 수 있는데 어떤 졸음은 영적인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 시간에 이상하게 졸음이 쏟아지지 할 때는 이게 내가 시간 컨트롤을 잘못해서 몸이 고단한 문제인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인지 아니면 영적인 문제인지 그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 틈을 타서 사탄이 뺏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제일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예배의 제일 메인 시간은 설교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내가 서 있는가 이거를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건 내 문제니까 설교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니까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말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옥토가 되어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는 예배자로서 당연히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성경을 보십시다.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자, 이런 유형이 아마 교회에 제일 많을 거예요. 은혜도 받아요. 그리고 은혜 받고 막 울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왜 결실을 못할까요?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문제는 뭐예요? 뿌리가 없어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다가 워낙 강원도 두메산골처럼 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 기억하실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라 그랬어요. 넘어진다 그랬어요. 왜 넘어질까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왜 넘어질까요? 팔레스타인 땅은 이렇게 밭에 전부 돌투성이에요. 농부들이 밭을 갈다가 돌 뽑아내는 게 이게 또 하나의 농사 못지않은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뽑아다가 옆에다 놔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될까요? 자기 밭의 경계석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정도로 돌이 많아요. 그래서 쟁기를 잡은 자가 밭을 갈고 앞을 쭉 보고 나가야지 뒤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라서 합니다. 넘어진다. 어디에 걸려서?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농부들이 뿌릴 때 돌에 씨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돌에 떨어진 씨는 돌에 떨어졌는 데다가 흙이 있어도 그 흙의 층이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얇죠. 그러니까 뿌리가 못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못 내리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성경을 보십시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사복음서를 비교해보면 햇빛이 돋은 후에 뿌리까지 말라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씨가 되어 떨어질 때 뿌리가 땅에 착근이 되어서 정착이 돼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돌짝밭이 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될까? 우리가 그 부분은 제일 나중에 결론을 한번 내리십시다. 이제 세 번째 밭으로 한번 시선을 좀 옮겨볼까요?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건 또 뭐가 막습니까? 말씀을 막습니까? 무엇이? 욕심이. 욕심이 말씀을 막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마음에 욕심의 층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그것을 뿌리가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뿌리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시멘트를 뚫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완악해요. 돌덩어리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계속 쪼는 겁니다. 뚫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처마 끝에서 또 떨어지는 수천 년 흐르는 그 물방울이 바위를 우묵하게 파내지 않아요? 제가 살던 집 근처에 개운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대 그 뒤쪽에 한 몇 년 산 적이 있는데 거기 뒤에 가면 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주 그 영적인 기상이 험한 데예요. 맨날 그 스님들하고 창문 열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승가대학생들이죠. 승가대학생들. 가끔 가다가 그 절에 들어가서 절 경치가 좋으니까 또 조용히 혼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할 겸 절 경내를 이렇게 자주 돌았어요. 그러면 그 절 뒤편에 가면 이렇게 암벽이 쭉 있는데 세상에 절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때문에 바위가 이렇게 패여 있어요. 물이 그 뭐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의 위력이 그 무슨 위력이 있겠나 싶죠. 그런데 그 물이 수백 년을 이어져 떨어져 내리니까 바위를 파내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것보다 강렬하다니까요. 욕심. 사람의 욕심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세계적인 부호의 상징인 록펠러 같은 사람도 병석에 누워있을 때 친구가 찾아가서 자네 돈을 얼마나 더 벌었으면 좋겠나? 그랬더니 록펠러가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Just a little more. 발음 괜찮았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말씀을 가로막아요. 그리고 자꾸 근심과 염려를 밀어넣습니다. 그 인간의 걱정과 근심의 80%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미리 가불 해가지고, 가불이 뭔지 알죠? 예. 옛날 우리 형님들 또 아버지 세대들은 월급날 전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가불을 많이 했어요. 가불. 미리 땡겨다가 쓰는 걸 가불이라 그래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 걱정, 근심을 미리 땡겨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그 가짜 환자들이 이렇게 많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서 가짜 환자가 아니라 병원에 입원 안 해도 될 사람들이 미리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가지고 미리 몸이 아파줘. 미리. 아, 희한하지. 이 몸은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아주 반응을 잘합니다. 몸이 참 신비스러워요. 그런 거 보면 주인의 마인드에 따라서 몸은 탁 적응을 해줘요. 아픈 것 같아 그러면 아파줘요. 그냥 미리. 네? 걱정, 염려,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80%가 쓸데없는 걱정을 미리 가불에다가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그 두꺼운 불신의 염려를 뚫어내지 못하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 핵폭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두꺼운 안반을 TNT의 기도가 되어서 폭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어가 조금 무시무시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런 거 다 부숴야 돼요. 우리 내면에 싹 무너뜨려야 돼요. 깨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내 눈물이 맞닿는 밤,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누가 사람을 네 종류로 분석을 해놨어요. 이건 분석이니까 그냥 한번 드러나 보세요. 사람은 네 종류가 있다 그래요. 첫째, 천천히 배우고 빨리 잊어버린 사람이 있대요. 이걸 SQ형이라고 그래요. S라는 것은 슬로우, Q는 퀵, 빠르다. 그러니까 천천히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유형이 있대요. 두 번째는 천천히 배우고 천천히 잊어버리는 유형이 있대요. 세 번째는 빨리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마지막에 빨리 배우고 QS형, 천천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일부러 말을 만들려고 누군가 사람을 네 가지 모습으로 분석을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옥토가 마지막에 등장을 하네요. 옥토는 좋은 땅이라는 뜻이고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답니다. 그런데 히브리 농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실제 그 농사를 겪은 사람들은 과연 30배, 60배, 100배가 적합한 열매냐? 이걸 또 누가 아주 친절하게 조사를 했어요. 이게 과연 합당한 결실이냐? 아니면 과한 결실이냐? 넘치는 결실이냐? 그런데 이거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결실이랍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린 기도할 때 막 하나님한테 협박 겸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하시고 농사가 그러면 이게 뻥튀기 장사도 아니고 되겠어요? 제일 아름다운 보편적 가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거두리라? 어떻게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늘 과잉, 과욕, 과장이 되죠. 여러분, 사람이 심지 않고 거두는 걸 사기라고 그러고 도둑놈들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내가 이만큼 뿌렸으니까 그 정성을 모아서 100배, 1000배 이런 식의 과장, 과잉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농사를 아는 사람들의 농사에 대한 평가는 이 30배, 60배, 100배는 지극히 정상적인 결실의 분량이라는 거죠. 뭘 말할까요? 자, 예를 들게요. 6일 열심히 공부하고 일요일날 예배당 가느라고 공부 안 한 학생과 일요일날 예배당도 안 가고 7일 동안 공부한 학생과 시험을 치면 누가 잘 볼까요? 7일 공부한 애가 훨씬 잘 보죠. 조금 이상해요? 제 상식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그러면 6일 공부하고 7일 날 쉬는 놈만 손해네? 손해라니까요. 손해예요, 여러분. 그럼 왜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고 6일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나는 그걸 감수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난 6일 공부하고 7일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안 본 문제도 기억나게 하시고. 어떻게 안 본 문제가 기억이 나? 웃기고들 있어요, 진짜. 에? 어떻게 안 본 문제가 기억이 나요? 본 게 기억이 나와야 정상이지. 저는 초월적인 신앙을 믿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걸 저는 확신해요. 문제는 뭐냐면 기복이 뭘 기복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는 걸 기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하나의 수단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까지나 내 인생의 수단이 되는 거죠. 그걸 샤머니즘 내지는 기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옥토가 뭘까요?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 좋은 씨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들을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전혀 아닌 건 아닌데 이미 그 제목 속에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비유는 땅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옥토가 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땅이 지가 어떻게 옥토가 돼? 이미 옥토인 건 옥토인 거고 돌짝밭인 거는 돌짝밭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나 옥토가 되기를 원하죠.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옥토가 돼야 돼요? 어떻게?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옥토가 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예요? 옥토예요. 그 옥토에 씨가 떨어졌을 때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옥토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늦은 밤 잠을 뒤로 하고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 심령이 옥토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은혜를 받은 심령들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얘기 안 하고 마칠게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 태도가 반드시 기초가 돼야 됩니다. 세 가지 마음 태도. 이것은 무슨 신학적인 이론도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앞서 살아본 선배로서 그렇더라고요. 첫째, 옥토의 마음에 특징이 있어요. 항상 감사가 끊이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늘 감사해요. 그 감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으로서의 출발이에요. 믿습니까? 항상 그 입술에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신기한 후배 하나를 오랫동안 잊을 수가 없어요. 유학생들이 다 생활이 힘들죠. 더군다나 신학을 하는 유학생들은 유난히 꼬질꼬질하고 또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뭐 넉넉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이제 겨우겨우 생활을 하는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특별히 동부는 몰라도 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에는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을 못해요. 마켓 하나를 갈 수가 없어요. 걸어서 못 가요. 전부 마켓 같은 데가 프리웨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걸어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진짜 우리 시체 말로 똥차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유학생 하나가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차가 없으면요, 거의 바보가 됩니다. 어디 조금만 가려도 전부 친구들 눈치 봐야 되고, 얻어 타야 되고, 그 친구 움직일 때 그 시간 맞춰서 나도 따라가. 생활 패턴이 이런 식이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거지 같은 차례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차, 그런, 진짜 차를 하나 구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이 친구의 형편을 딱하게 본 어느 집사님이, 내가 봐도 너무해, 그 차는. 어떻게 그런 차를, 막 주신 건 고마운데, 제3자가 볼 때 너무한 차를 주셨어. 저 차가 굴러갈까 싶을 정도의 험한 꼴과,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여간. 그 에어컨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요즘 이런 창문을 여는 사람이 어디, 이거 알죠? 옛날에. 응? 이걸로 열고 이걸로 닫고 이제 그러는 차고, 백밀러도 손 내밀어가지고 접고 펴고 이런. 아주 참 보기 드문 차를 하나 주었어요. 난 저 차를 제가 받을까 싶었는데, 넙죽 감사하게 받더라고요. 근데 어쩌다가 제가 그 친구 차를 얻어 타게 됐어요. 그 친구 차를.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차가. 뭐 뚜껑도 없고 아주 골조만 있는 차예요, 골조만. 그런데 이 친구가 차를 대하는 태도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차를 딱 타더니 고맙다, 오늘도 나를 데리고 다녀서. 그리고 핸들을 이렇게 만져줘요. 그리고 마치 그 애인하고 대화하듯이, 자, 오늘 어디를 갈까? 막 이러면서. 내 속으로 별 또라이 다 봤다 그랬나.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그 표정인가 하면 고마워서 나오는 표정이에요. 뚜벅뚜벅 걸어 다니다가 그래도 털털이지만은 이런 차 하나가 생겨서 자기를 싣고 다닌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냥 매일 쓰다듬어요, 핸들을. 이러고 다니더라고. 고맙다. 오늘 내가 몇 군데 가야 되는데 너도 동행해 줄 수 있겠지? 뭐 이러면서 차 보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그 감사한 마음을 늘 마음에 담고 사는 모습이 참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옥토의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서론에도 잠깐 그림을 통해 봤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이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물을 뿌리는 작업과 같아요. 말씀이 땅에 떨어졌죠? 그러면 농부들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돼요. 수확 전에. 늦은 비가 와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령으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기도로 땅을 보드랍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땅 자체가 바싹 말라가지고 척박하면 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의 꿈을, 그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평생 중요한 생활 공식이 하나 있다. 나는 꿈을 꾸고 아내는 기도하고. 내가 꾼 꿈을 아내는 기도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꾼 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그 꿈을 품는 거예요. 아기도 열 달 품어야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을 갖추어서 열 달 후에 세상 밖에 출현을 한단 말이에요. 품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작업이에요. 근데 이게 때가 있어요. 왜 안 될까? 자꾸 뚜껑 열어보고 그러면 작품 다 망치는 거예요. 뚜껑 꾹 누르고 참으면서 이 시간이 있어요. 요즘 그 밥솥도 딱 타이머 걸어놓으면 그 타이머가 다 돼야 되는데 그걸 되기도 전에 자꾸 뚜껑 열어보면 밥이 설 있거나 맛이 없게 만들어지겠죠. 해서 물이 끓어도 99도까지 끓어도 물이 보글보글 끓질 않아요. 비등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등점. 100도가 돼야 물이 끓어요. 맞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하는데 여기 지금 컵이 있어요. 이 컵 안에 물이 있어요. 물. 있어요 진짜.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속에서 안 보이죠? 거기서. 안 보이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지금 한 5분의 4 정도 있네요. 보니까 5분의 4. 그러면 거기서 볼 때는 5분의 4가 있는지 안 보일 거예요. 5분의 4도 안 넘쳐요. 10분의 9도 안 넘쳐요. 언제 넘쳐요? 이게 계속 부어줘야 돼요. 물 들어가는 거 보이죠? 넘쳐요, 안 넘쳐요? 안 넘치죠, 계속. 넘치죠? 자, 이제 넘쳐요, 이제. 내가 닦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도 우리는 밖에서 보니까 이게 왜 안 넘칠까? 조바심을 내요. 근데 조바심 내지 말고 계속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량이 차야 기도가 열매가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맨날 와서 금요일마다 졸린데 기도해도 돌아가는 길도 무섭고 또 간사가 댕댕거려가지고 오긴 왔는데 그 언니는 잠도 없나 뭐 그러면서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또 오는 거예요. 작정해서는 또 오는 거예요. 하여간 꾸준한 사람이 제일 겁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넘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어느 목사님이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 날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세요? 아, 저 주보사 직원인데, 오, 웬일이세요? 목사님 제목이 좀 그 쓰다 말으신 것 같아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끝났네요. 예, 이게 답니까? 예, 그게 답니다.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됐어요. 목사님이 주문을 받아보니까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제목이 썼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목사님이 이 실수로 인쇄된 제목의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목자심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날 교인들이 전부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잘 살았다는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를 넘어 아버지로 만나는 밤,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앞에 여러분들의 서름, 눈물, 소망, 절망까지도 다 내려놓고 부르짖다가 그 영광과 입맞춤하는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눈을 감은 채로 오늘 이 밤에 개인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옥토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옥토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첫째는 온 밤을 기도하기 전 먼저 가장 필수적인 기도가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성산에 오를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산에 오르는 작업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만나 배우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러 산을 등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산은 누가 오를 수 있느냐? 손이 깨끗한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가 있는데 그 기도는 회개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철저하게 내 안에 토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늘어뜨렸던 기도의 손을 다시 높이 드는 201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으며 시작된 이 금요 철야 기도회 속에 내가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부르짖는 제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는 나 개인의 새끼밥을 위한 제목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차원의 기도의 소원이 아닙니다. 이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꿈을 오늘 이 밤에 품습니다. 열 달을 품어야 생명이 나오듯 2015년 한 해 동안 이 기도의 제목을 줄기차게 내 안에 품고 싶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나가지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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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 하나님의 선한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붙고 복주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아래 주여.